자,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 실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는 5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언한 것은, 예언한 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되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오겠다, 이런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것을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서는 에녹이 이것을 대언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대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물론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스케줄을 자세하게 기록한 다니엘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대언자, 그리고 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가랴 대언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를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우리가 익숙한 감람산, 근데 이제 올리브산, 거기로 오신다. 근데 그때 오실 때 자연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을 비롯해서 그래서 완전 지형이 바뀌는 그런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런 많은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초림이 많은 사람들이 초림을 이렇게 믿지 않았지만 이사야 대언자가 약 예수님 오시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700년이 됐을 때 그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해서 한 2000년이 되어갔지만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고 있고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더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림이 성취가 됐으니까 당연히 재림도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재림 성취는 아무도 그 시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베드로서 전후서에는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신비 여기 연결시켜서 이제 휴거 공중 들림에 대해서도 놀라운 그 비밀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이제 성취되어야 할 그 진리인데,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방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다 요한 계시록은 주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이 왜 넋놓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뭐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주로 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절대 깨어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초림뿐만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 선생님 아직 안 왔어? 그러면 일리 앞에 와. 다 앞으로 와. 너들도 들어도 상관없어, 오늘. 너희들 잘 들어. 괜찮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하면 선생님 늦는가 봐.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장난하지 말고. 이거 오늘 너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그래서 때와 시와 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연스럽게 갖는 거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갖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본성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대치가 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예수님의 때, 재림의 때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음모가들, 호사가들, 그냥 전혀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피의 대속, 구원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 정세 이런 것들에 가지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그런 것을 이렇게 도출하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기가 막힌 사람이 뭐를 계시를 받고 뭐 날짜를 계산해서 얘기했다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뭐니까, 아무도,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거나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은, 아, 그건 날과 시만 얘기한 거지. 예? 뭐 무슨 한 주냐 한 달이는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뜻은 뭐냐면, 이게 꼭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 사람은 그 날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어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절대 날과 시와 때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던 일을 이제 중단하고 세상을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좀 관심이 있었던, 옛날에 1992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죠? 그 뭐 무슨 선교회, 무슨 예수님 오신다는, 다미선 교회 있을 때 그 여러분 그거 사건 나고 나서 아이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웠을 때 온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밤 늦게까지 뭐 하다가 나중에 안 오니까 허탈해 갖고 거기서 완전히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를 통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영 아유 저 다 거짓이라 이렇게 생각해갖고 접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저도 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르는 날과 시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그거를 우리가 밝히려고 애쓸 그럴 권리도 없다 그랬어요. 권리. 능력도 없지만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은 네가 권리가 없다. 그걸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경은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예요? 알 바 아니요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너 참견하지 마라. 네가 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권능 안에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난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여기는 뭐냐면 의무와 권리는 바로 8절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너희들이 부지런히 하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 시, 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벌써요. 지금 우리 금년에도 9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 날 정해놓고 지금 뭐 그 유튜브 무슨 뭐 이런 이렇게 막 올리는 사람 많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9월 28일 또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쁘면 혹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그건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 뭐예요? 그거가 좀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정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접근할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날 모르고 시를 모르니까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양극단을 배제하고 있어요. 양극단.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왜 날과 시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 징조가 앞에 있긴 있지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준비 안 한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무슨 도둑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예견되지 못하게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이닥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준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분을 맞이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준비하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서 있어라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 또 그 지나면은 또 푹 처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 날과 시를 모른다. 근데 내가 분명히 온다. 긴박하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언제 올 것이냐 막 날짜를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깨어 있으면 된다.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못하느니라.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정말 몰라요. 휴거 그런 좀 비성경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영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시해 주신 거 그럼 뭐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자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구원 분명히 받고 나면. 그런데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와 날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다 그것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도 또 무슨 정보를 보고 뭐 들으면 9월 28일 날 뭐 이번에는 뭐 재림하신데 무슨 행성이 뭐 일렬로 쭉 서서 뭐가 부딪히고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더라도 날과 시는 정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 여기서 한 1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이거요.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 산자 구원받은 자,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다 심판을 받아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완전히 폐기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 권리를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때가 오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 휴거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때 바로 이따가 부활 때다. 무덤을 조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스가랴서 공부할 때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연합군이 형성이 돼갖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킬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군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이렇게 쳐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을 잡아서 이제 무적행, 바닥이 없는 큰 구덩이에다가 넣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실 것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 인간의 모든 왕국, 네 개 대표되는 왕국이 다 망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영원한 왕국,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 당연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일곱 번째로 기록한 건 뭐냐면 일곱 번째 그 하나가 더 적었네. 이게 전부 14가지네. 이게 하나 중복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다 여러분 저기 하면 돼요. 붙이시면. 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정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금수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수 생활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고통받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죽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거든요. 빛으로 드러내신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의인과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그대로 갈라내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불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이 짧은 기간, 7, 80년 동안 어떤 불공평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관점상으로는 불공평한 게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상하실지는 모르지만 천국에도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우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똑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공평해진다 이거예요. 공평해진다. 거기 아홉 번째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육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몸은 힘들잖아요. 지금 여름에 이렇게 무덥고 찌고 습기 많고 몸이 괴로워요. 그렇죠? 잠도 잘 못 자고 덥고 몸이요, 몸. 기후에도 그렇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도 우리 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될 때가 있다. 우리의 고단하고 고달픈 삶이 끝나고 우리 육신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 그 날을 소망한다. 자연물도 모두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또 거기 성도들의 믿음의 단련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몸을 섬기고 혼들을 섬기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존귀를 드러내주시는 그때가 온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보상을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고 분봉왕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간증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얼마나 우리가 리얼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이 재림하면 그 앞에 보복하고 엎드리고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는 아주 성도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신된 그 삶에 대해서 이 왕관,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자기들이 쓸 수가 없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 그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니까, 이게 뭐 믿음이 더 증거하고 안 하고 뭐 믿음이라냐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되면 영화로움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정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시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선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진실한 믿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걸 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해요. 계속 강조해서 성도들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이 있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크라운이라는 거죠. 크라운.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관은 이 왕관의 그 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서 다시 면류관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면류관. 근데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왕관이에요. 왕관. 면류관은 옛날 그 임금들이 쓰고 있었던 그 관을 면류관이라니.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게. 우리도 작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는 왕관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관으로 하든 면류관으로 하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 왕관을 주시겠다. 그게 그 받는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냥 사람들이 약속한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이 약속한 것은 때로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면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도 많아서 똔똔똔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고린도전 3장,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고린도전 15장. 엄청나게 많아요. 보상에 관해서. 네. 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도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상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많이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한 부분은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크라운이라는 것, 지금 세상에는 왕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암송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뭘 추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거, 출세하려고 하는 거,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 뭐 무슨 학업에 관해서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 뭐 모든 거 이게 다 사실은 이 땅에서 얻는 왕관이잖아요. 보상이잖아요. 보상인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썩는다 그랬어요. 그 자체를 그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간 썩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시적인 거예요. 이건 한시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썩지 않을 왕관이에요. 썩지 않을 면류관.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과 썩을 면류관. 이게 면류관 두 가지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종류에 포함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두 가지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모든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데 썩지 않을 면류관 중에서, 왕관 중에서 여기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중에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 4장 8절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관심을 하늘로 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뭘 땅에서 뭘 성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면류관 중에 디모데후 4장 8절에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면류관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받을 그런 면류관이에요. 순교자는 이제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 그 면류관을 주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 우리는 순교도 안 하고 큰 핍박도 안 받았는데 다행히 하늘에 가면 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받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 받는 사람. 일부러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받을 게 있어요. 이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옛날 말하는 환희의 면류관. 이것은 구령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구령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구원 받도록 애를 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천국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구령 영혼 전도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받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고난 핍박 싫어하시면 첫 번째 세 번째 이 기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이 땅에서의 이 사람의 어떤 자기 생을 자기 생의 즐거움이나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일단 포기하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전임 사역자인데 전임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전임 사역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받는다. 목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면류관을 꼭 그때 다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욕심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권면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늘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쾌적한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